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세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세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세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광야 2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 1세대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였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1차 정복 불순종 때에 20세 미만으로 그 당시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니었기에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지만 그 조상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며 광야에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광야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고자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하고 배우고 답을 찾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셨겠습니까? 광야 1세대들의 실패를 보며 다시금 자신들의 삶을 반추하고 새롭게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정립해야 했던 광야 2세대들의 삶을 보며 우리 또한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지나 200주년을 향해 걷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민수기 20장을 잠시 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물이 부족함과 파종할 땅이 없음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물을 주셨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지 아니하고 두 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거절함으로써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형 에서의 후손들을 치지 않고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아론은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이 이어집니다. 21장은 호르마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남쪽 건조한 사막 지역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등중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선발대 장수의 죽음이 모든 군사들의 분노를 일으키어 복수의 칼날을 갈게 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시면 그 성읍을 멸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며 구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제국주의 강대국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여 생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는 개인과 민족은 정해진 시기에 긍휼 없는 심판과 징계의 칼날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앗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위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깡패가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힘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경찰이 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힘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한 국가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한 전쟁이 폭력이라면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이기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의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아래에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가축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세상의 전투처럼 경제적인 탈취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프레임을 함부로 자신들의 폭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유혹에 쉽게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시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장소는 바로 호르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호르마가 정확히 현대의 어떤 장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곳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셨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크게 슬퍼하며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올라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패하여 멸망하며 도망쳤던 장소가 바로 이 호르마였습니다. 이 호르마의 뜻은 파괴, 완전한 멸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르마란 자신들의 첫 패배를 상기시키는 뼈아픈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들에게 그 아픔의 장소를, 실패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첫 호르마는 자신들의 멸망을 떠올리게 했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멸망을 의미하는 장소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호르마와 두 번째 호르마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호르마는 모세가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의지로 올라간 것이요. 두 번째 호르마는 하나님의 승리의 보증,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 승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사람, 이웃 백성, 우상 등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영락없이 패배하였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교훈입니다. 호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없이 나아갔을 때 그 호르마는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 호르마는 승리의 호르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호르마는 무엇입니까? 떠올리기 싫은 자리, 실패의 기억, 하나님 없이 발버둥 쳤으나 실패의 흔적만이 남은 가슴 아픈 기억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은 그때와 전혀 바뀐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는 멸망의 호르마가 아닌 승리의 호르마가 될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아픈 기억의 호르마를 승리의 호르마로 기억하게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출발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들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지는 못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려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이었던 그들이 정착했던 에돔 땅을 힘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빙 둘러서 더 먼 길로 가나안 동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홍해길은 사회와 엘람만 사이를 잇는 길인데 험하고 건조하고 더워서 심히 걷기가 힘든 길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이 목적지인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저 멀리 돌아서 가야 할 때, 또 돌아서 가는 그 길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오르막길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암몬 에돔 족속이라고 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볼 만한 족속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돔을 멀리 둘러가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일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을 건드리지 말 것을 명령하였던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도록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장자의 복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흘러갔지만 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기에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그 뜻에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는 이 본문에서 마음이 상하니라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와티크차르라는 히브리어로 오래 참다 라는 말의 반대 개념인 모자라다, 참지 못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길을 보며 마음이 상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로질러 가면 편한데, 우리가 저들보다 힘도 센 듯 보이는데 왜 에돔을 에둘러 이 험한 길을 가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지름길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의 법칙으로 볼 때 맞는 방법으로 보임에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걸어가라 하실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뜻과 계획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지혜가 더 뛰어나심을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앞에 찾아온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 인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조상 광야 1세대가 했던 불평과 원망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서 죽게 하시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먹이시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악평하며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이라는 단어는 켈로켈이라는 단어로 경멸할 만한 무가치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시야가 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당장 눈앞에 돌아가야 하는 험한 길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음식을 악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된 우리의 삶에도 흔히 찾아오는 연약함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걸어가는 80에서 100년의 삶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조금 돌아가게 하시는 듯 느낄 때,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듯 느껴질 때, 조그마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는지 나에게 도통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외칩니다. 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시야를 고정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광야 2세대가 아무리 1세대의 실패를 목전에서 바라보고 교육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그들도 1세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마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지만, 당장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를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개의 렌즈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렌즈요. 둘째는 미래의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렌즈입니다. 이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광야 2세대들은 불행히도 이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당장 주어진 홍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였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으므로 원망했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1장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한 불신에서 나온 원망과 불평과 악평의 말을 내뱉는 것을 보시며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이란 의미는 광야 뱀에게 물릴 때 그 고통이 마치 불에 댄 것과 같은 통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의미에서 불뱀이라고 불리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뱀의 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 뱀에게 물린 자라 할지라도 모두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이 길에는 구리 광산들이 있는 장소였으며 미디안 족속들의 신전에서 구리로 만든 놋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고 모세의 말을 듣고 노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거나 기적적으로 그냥 치료해 주시거나 자연적인 치료의 방법이 아닌 노뱀을 쳐다보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신자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함에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의 때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때에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바로 가난 목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의 극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심으로 그들의 불신에 대한 징계를 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단순히 주어진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이 단순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 노뱀을 쳐다본다고 해독이 될 리 없다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을 때 구원을 얻고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판단을 초월한 능력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한 주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에게 1억씩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농담임을 알고 속는 셈 치고 참여하거나 웃으며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계 대부호 중에 한 명이 오늘 자신의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억씩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만석이 되어 줄에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다면 그것은 허무맹랑한 약속이 되지만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는 이 허무맹랑한 약속도 진실된 약속이 되는 까닭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렌즈로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현재 찾아온 험한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어 원망과 불평에 빠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보지 못하게 하였기에 노뱀을 쳐다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을 눈앞에 주어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류는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여 죽음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믿은 즉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허무맹랑한 약속같이 들릴 것입니다. 어떻게 독이 몸에 퍼져가는데 단순히 노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은 누군가에게는 믿기 힘든 약속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죄에 대하여 상담을 받거나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해주신다면 더 잘 믿겠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이 말은 공중에 뜬 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뱀이 레위기 말씀을 볼 때에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것처럼 그 짐승의 형상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아이러니를 포함하고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얼토당토하지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후손입니다. 누군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삶을 바라보며 때로는 배우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2세대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실패와 징계를 보며 자신들은 저렇게 행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지만 실은 그들의 모습도 광야 1세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쉬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구원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야 2세대가 1세대보다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라성같이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또한 훌륭하신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교회의 음영도 분명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았지만 오히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악취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달라야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막상 광야 2세대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현실에 주어진 상황 속에 불평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2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내 계획이 틀어질 때에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홍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후에 이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물건으로 보관되어 히스기야 시대까지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놋뱀이 주는 의미를 잊어버린 채 후대의 사람들은 다시금 그 놋뱀 자체에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존하며 그것을 우상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치료의 능력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 곧 노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것들을 신성시하고 우러러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율법이 그러했고 성전이 그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도구나 제도나 사람을 신성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외에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보며 신성한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우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놋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놋뱀을 그저 놋으로 만든 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수어버릴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을 가져왔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워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신앙의 느수단, 곧 우상이 사라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동편을 향한 여정을 떠납니다. 10절부터 살펴보시면 오봇을 거쳐 에돔 오른편 윗지역인 이에아바림을 지나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를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대의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추정되는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르논 골짜기가 모압과 닿은 지역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아 우물을 주셨던 장소이며 그 우물로 인해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따나와 나할리엘과 바못을 거쳐 모압들 골짜기까지 이르러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곳을 점령할 의도가 없었기에 매우 정중한 표현으로 왕의 대로로 지나 자신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그것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선의 경계까지 이르러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사해와 암몬 사이의 남쪽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헤스본 지역은 실은 모압 왕에게부터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한 시인이 시온이 모압 왕에게서 그 땅을 탈취하였을 때 지은 시를 27절에서 3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시를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을 힘껏 높이고 있으며 모압 족속과 그 신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22장을 살펴보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며 크게 두려움에 빠져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을 크게 무찌른 시온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졌던 상대방을 무찌른 이스라엘이기에 자신들이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헤스본 위쪽으로 올라가 계속해서 점령을 시도합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북상하여 야세를 차지하고 더 올라가서 바산왕 옥과 싸워 승리하며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바산왕 옥은 신명기 3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 길이가 약 4미터요, 넓이가 1.8미터인 그런 침상을 가지고 있는 거인족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파죽지세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되며 이 땅은 훗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승리의 과정 속에 34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렌즈, 곧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억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를 붙들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이 부분은 주어질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또한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과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녹록지 않은 변화의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해 닫혀진 여러 가지 환경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마치 홍해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게 만듭니다.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은 그 길을 굳이 돌아가게 하시고 더 힘들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뱀같이 고난이 찾아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 오히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광야 1세대들을 보며 우리는 저렇게 원망하지 말아야지, 반역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더라도 또다시 어리석게 불신과 원망의 자리에 섰던 광야 2세대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저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계획과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 때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한국교회의 100년을 지나 200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아직 다 쓰여지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은 참으로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발걸음 속에 신실하게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렌즈를 같이 가지고 계십시다. 또한 앞으로 헌신된 그 백성을 통해 영광 거두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두 개의 렌즈를 통해 현재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불신과 교만으로 찾아온 실패의 호르마의 자리가 변하여 승리의 호르마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조상들이 실패하고 무너져 내렸던 호르마의 자리에서 다시금 승리를 거두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아픔으로 기억되는 호르마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 파멸을 자초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때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나아감으로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탐욕을 앞세움으로 실패를 자초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 호르마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파멸의 호르마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한 승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학기 새롭게 시작될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과 성경통독과 구역 성경공부와 필사의 시간들을 통해 잊고 있었던 두 개의 렌즈를 회복하여 그 렌즈로 나의 삶의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죄와 죽음의 늪에 빠져버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오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안에 부수어야 할 나의 누울 수단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복된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